집중 분석, 미중 대북 제재안 합의와 중국의 외교 전략.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대북 제재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대화 탁자에 올리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어떠한 비핵화 협상도 거부하며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합의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아주 강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항공유 공급 중단 등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항공유 공급 중단은 역시 북한의 공군기들이 뜨지 못하도록 하는 그 제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석탄,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을 금지시키는 거죠. 이것도 강력한 거죠.
네.
출처 불분명한 북한 해외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것이고 금수 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금수 품목 선적이 의심되는 네.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비행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항공기가 중국 영공에도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정찰총국, 원자력 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 제재 대상이 30곳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이 기존 대북 제재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기존의 대북 제재안은 권고가 있다든가
네.
어떤 조건절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의무 규정이 많습니다. 뭐 해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유 공급 중단은 이전에도 물론 잠깐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네.
전면적으로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항공유를 공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중단이 되게 되고 물론 민간 항공기가 쓰는 것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공군기들이 뜨는데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석탄, 철광석 이런 것들은 북한이 외화벌이 하는 아주 결정적인 수단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 무역의 약 13%를 석탄이라든가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그러니까 북한에서 많이 나는 광물을 수출을 해서 돈을 벌었었는데 이게 지금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동의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선박을 갖다가 입항 금지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수 품목이 선정됐다고 의심이 되면 무조건 입항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해외 무역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항공기 그 영공 비행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고려 항공이 만약에 어떤 금수 품목을 선정을 했다.
네.
그렇게 의심이 되면은 유엔 회원국이니까 중국도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도 해당되는 거고 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찰총국이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찰총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공업성 그러니까 북한의 그 핵물질을 추출하는 이제 그런 걸 주 업무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우주개발국 이게 이제 소위 인공위성을 쏘는 개발해서 쏘는 그 부처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제재를 한 것은 굉장히 중대한 어떻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아픈 그런 제재가 되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북한 광물 자원의 97.4%를 수입을 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한다고 하면
네.
북한 경제에는 결정타를 맞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유라든가 이 항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국이 92.6%를 공급해 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유를 제한한다든가 항공유 수입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 결정적인 타격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이전의 대북 제재와는 굉장히 큰 다른 면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확실히 좀 더 강력해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죠.
네.
사실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강력한 제재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드러내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사드 배치입니다. 이번에 알려졌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미국은 만약에 중국이 이렇게 제재 합의안에 동의를 해놓고도 잘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 사드 카드를 또다시 꺼내가지고 그럼 사드 배치하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또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또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이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합의로 북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좀 봉합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에 가서 캐리 국무장관과 미국에 협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기들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테니까 사드 배치는 하지 마라.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미국이 일정 정도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도 약간 이 문제로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에 상관없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고 또 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한 사드는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그런 입장인데
네.
미국은 좀 더 전략적으로 이 사드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유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대신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미국이 유연한 태도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로 빚어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봉합이 된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 결의 채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초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초안을 이제 상임이사국들이 회람을 하게 되고 이 회담이 끝나면은 10개국의 이사국이 또 있습니다.
네.
예, 비상임 이사국. 이 사람들이 또 회담을 할 거고 이 15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만 찬성을 하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데 전례로 봤을 때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도 거의 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빠르면 금주 중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중국의 외교 전략이 주목됩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원했던 바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중국은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일종의 출구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은 북한 핵 문제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문제가 꼭 중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건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시
네.
말하자면 미국이 그동안에 6자회담을 성실히 참여를 하고 또 9.19 공동성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준수를 했으면은
네.
이 핵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것이다고는 그런 주장을 해요, 중국은. 물론 미국은 거의 반대죠. 미국은 중국이 제재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도 계속하고 그런 거 아니냐. 돈줄이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이견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떻든 이번에 중국이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를 하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평화협정 체결 문제예요. 물론 북미 평화협정 체결은 아닙니다.
네.
중국도 들어가겠죠. 물론 남한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평화협정 체결도 같이 해야 된다. 또 6자회담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6자회담 틀레에서 평화협정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논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 입장도 약간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네.
그동안에 미국은 비핵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평화협정도 안 되고 사실 6자회담도 필요 없다.
네.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중국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의 태도도 약간 변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제 관련해서 우다웨이 중국 대표가 28일 날 한국을 방문하고 또 러셀 미 국무부 통화태 차관보가 26일 날 한국으로 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출구 전략이 짜여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가운데 남한도 빠지고 북한도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 문제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한민족의 뜻과는 관계없이
네.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지어진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육자회담이 재개될지 또 육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의제가 뭘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은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육자회담이 중단된 이후에 중국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의 재개 그리고 미국은 비핵화 전제 조건이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확연히 달랐었어요.
네.
그동안에.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개되는 동북아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약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필요 없다. 어떻게 보면
네.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북한이 이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뭐 핵을 포기한다든가
네.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해야 육자회담을 열 수 있다. 그런 게 또 미국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약간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저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남한을 배제하고 중국과 미국 또는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비밀 협상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충분히 우리 정부와 사전 교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네.
강대국들은 역시 자기 국가 이익이 우선인 거고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뭡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거든요.
네.
중국을 견제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 그런 게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이익인데 어떻든 간에 이번에 한국을 끌어들였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미국은 끌어들였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한 거고 중국은 역시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자회담을 개최를 하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비핵화 논의도 다시 하자. 근데 비핵화 논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만이 비핵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죠. 여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제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네. 거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북한은 밀리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핵 문제에 밀리면은 그다음에 인권 문제가 튀어나올 거고
네.
인권 문제에 밀리면은 체제 전환 문제. 그러니까 북한의 독재 권력을 민주 권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런 그 압박을 계속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네.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이미 최고사령부의 이제 성명을 통해서 만약에 자기들을 제재하기 위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참수 작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을 얘기하죠. 그런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선 청와대를 타격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나오겠다는 겁니다. 의지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질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중국에게 또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입니다. 이 사드 배치가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이 사드는 사실 무서운 무기거든요.
네.
중국의 미사일망을 다 감시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이나 미국은 이건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 북한을 겨냥한 거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유사시에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을 통해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고 남한 내 주한미군 공격할 수 있다.
네.
따라서 그걸 막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다. 따라서 그 레이더의 반경도 약 600km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 본토는 가지 않는다.
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무슨 소리냐. 언제든지 컴퓨터 시스템만 바뀌면은 중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 약 3000km 정도 커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걸 카도한 겁니다. 중국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네.
만약에 중국이 열심히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알아서 해라. 예, 사드 배치를 받을 건지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건지.
네.
근데 중국이 선택한 건 뭡니까? 역시 북한에 대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네. 대신 사드는 논의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사드 카드가 북한의 적극적인 그 동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향후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의 외교 전략은 한반도의 비핵화,
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그거거든요. 줄기차게.
네.
그래서 이제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이건 왜냐하면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6자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압력도 지속하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시진핑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우를 안 했다는 거죠, 북한이.
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는 중국을 무시하고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 이번에 어떻든 간에 한번 길들이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나쁘게 또 생각하면은 이제 북한을 완전한 속국으로 만들겠다. 더 이상 중국을 하지 않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 그게 지금 외교 전략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이 비핵화 논의의 제안에 어떻게 나올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북한의 논리는 미국이 언제 북한을 공격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핵이 필요한 거고 또 만약에 미국이 공격한다 한다면 대응 타격을 하기 위해서도 핵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려면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약정이나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가 대화되기는 합니다. 근데 거기는 분명히 우리 남한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평화체제 논의가 돼서 북미 간에 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든 또는 이제 한국전쟁 종식이 빨리 또 선언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은 비핵화에 응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앞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5차 핵실험이라든가 또는 장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간에 중국이 6자회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6자회담이 잘 가동이 돼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잘 타협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민족의 미래는 낙관적으로 되겠지만 역시 또 6자회담 열려서 아무 성과가 없다. 그런다면 위기는 또다시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나 북한의 태도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미중 대북제재안 합의와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